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주 58년경에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 첫 번째 나오는 이 편지는 바울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에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학적으로 체계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선민이라는 혈통적 이스라엘의 해체를 선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교리적인 부분을 증거한 것이라면 12장부터는 윤리적인 부분으로 실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실제의 삶에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예배에서 제물은 거의 모두 죽여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임으로 인간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 번제는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소제는 곡물을 사용하여 드리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곡물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아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곡물을 갈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갈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인식할 때마다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속건제,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기 위한 화목제는 모두 번제와 마찬가지로 거룩히 구별한 제물을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자신의 살아있는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에 이자가 붙어 있는데 성경 아랫부분을 보면 합당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알맞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우리에게 꼭 알맞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울은 앞에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보다 더 완악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없는 예배 또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봉사,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헌신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한 섬김도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열심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의 예배는 어떠해야 합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까지의 예배에서 제물은 거의 죽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소마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이 그분에게 봉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산 제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산 제물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 과거의 실패가 나를 거룩한 산 제물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나는 아무 일에도 누구에게도 도움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패배의식이 산 제물이 되기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족장시대에 자식이 없어서 실패자로 보였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한 동족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있습니다. 부하를 살인하고 그 살인한 부하의 아내를 가로챈 인생을 살았고 아들의 쿠데타로 맨발로 성을 도망쳐야만 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신약을 살펴보면 스승을 저주하고 배신한 베드로가 있으며 자기의 의로 그리스도인들 잡는 일에 혈안되었던 핍박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의 시기를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남은 인생 동안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불리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핍박자 바울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좌절의 자리에서 예배로 자리로 그들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자기가 세운 기준, 자기의 잣대가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 권력, 명예에 집중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연수가 길면 긴 대로, 또한 짧으면 짧은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 중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또한 신앙의 연륜이 긴 분들 중에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며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저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화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어느 주일 아침에 그날도 다른 주일과 다름없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봉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영화부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에 쓰일 그림자료를 한가득 들고 대문 앞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에서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니? 저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 저를 향해서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교회가. 잠시 후 또 다른 질문이 제 속에서 들려옵니다. 뭐 하러 가는데? 저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일하러 가. 라고 대답하는 저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보다 먼저 그날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찬 저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의 우선순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 이전에 영화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해야 할 분량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실체와 만나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실체와 만나게 된 이후로 저의 예배가 그동안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익숙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참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주일이든 평일이든 예배자로 서기 이전에 또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 이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질문하기 전에 저는 저의 경험과 저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제가 할 수 있음을 소리 없이 외쳤던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스스로 놀라게 했던 그 주일 아침 이후 모든 공예배만이 아니라 저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일에 저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좌절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예배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10교구의 청년들이 새롭게 등록을 하면 등록 신방을 할 때마다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30대 청년 시절에 100주년 기념 교회로 부르셨으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는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자고 권면을 합니다. 예배가 생활되도록 그리고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훈련하고 살자며 권면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권면만 하지 않고 저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 저는 또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속일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인 그리고 전임 목사라는 신분, 한 주간 내내 양화진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처럼 신실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그리고 많이 갖추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저를 속이며 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미칠 때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헌신하게 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던지 아니면 오지 선교사로 보내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친구도 모두 멀어질 것 같고 직장생활도 평탄하지 못할 것 같고 왠지 손해볼 것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각 사람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에 부어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에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참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지는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한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예배는 어떠신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교우님들의 예배는 어떠신지요? 교우님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 순간 드리고 계신지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3년 전 유치부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에게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유치부 예배를 마치고 가던 아이가 아빠에게 자꾸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졸랐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유치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의 내용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대로로 자동차를 몰고 가니까 아이는 자꾸 좁은 골목길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졸랐던 것입니다. 유치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주일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던 유치부 아이의 말과 행동에 그 부모는 너무나 뿌듯했다고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미소가 머금어졌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찬양의 가사를 기억했던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날 부른 찬양대로 또는 선포된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교우님들과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합당한 예배로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떠하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15년 동안 이나 한국을 드나들던 한 영국의 한 기자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택시기사들의 운전 방식을 예로 들면서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평가했는데 법 없고 이기적이고 거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본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 더 대우받는 사회라는 평가입니다. 한 외국인 기자의 눈에 보인 이 모습이 이 사회나 현재 한국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세상의 염려가 많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염려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들을 통해서 인터넷 뉴스들을 통해서 TV 뉴스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내용들이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도 이 세대가 어떠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곳, 사람을 범죄케 하는 곳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캄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곳에 환한 빛을 비추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세상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곳, 그리고 환란 있는 곳, 소망이 없는 곳, 믿음이 없고 패역한 곳, 이리떼가 있는 곳, 이적을 구하는 곳, 마귀가 있는 곳, 거짓 지도자가 있는 곳, 미혹하는 자가 있는 곳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망 없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라는 말은 틀에 찍어낸다는 뜻입니다. 국화빵 모양 틀에 반죽을 넣고 불에 달구면 국화 모양의 빵이 나옵니다. 또한 붕어빵 모양 틀에 반죽을 넣고 불에 달구면 붕어 모양의 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이란 틀에 자신을 맡기고 살면 성경 말씀에서 열거한 소망이 없는 절망뿐인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신체 조직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용하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간세포와 같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에 한 번씩 다시 새롭게 생성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세포는 2주에서 4주마다 새롭게 재생되고 근육세포는 최소 15년 정도 지나야 새로운 근육 조직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세포들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일에 정한조 목사님의 설교대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일하게 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하는 최고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현재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고달퍼 보이고 결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길처럼 보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더 근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고 더럽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산 재물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한 순간도 당신이 감당해야 하는 예배의 자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한 순간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태도와 동일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양화진에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동방의 먼 곳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온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907년에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선에 와서 선교를 시작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그녀는 맹장염에 걸렸고 25살의 나이로 낯선 이국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그녀는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고백을 하며 이 땅에서 짧은 예배의 삶을 마쳤습니다. 미지의 땅에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캔드릭의 예배는 현재 오늘 우리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1947년에 법적으로 신분제도가 금지되었지만 인도 사회에는 여전히 카스트라고 하는 그 신분제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층 계급인 브라만 그리고 하층 계급인 수드라 계급과는 결혼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서로 작은 신체적인 접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인 불가촉 천민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을 무시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양반, 중인, 상인, 천인 이렇게 네 계급의 제도가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택부 선생님이 쓰신 양화진 선교사 열전에 보면 천인 중에서 더 심하게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직업을 구분해 놓았는데 그것을 칠천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생, 무당, 광대, 포졸, 갑파치, 고리장, 백정 이렇게 일곱 부류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오페라 가수, 연출가, 배우도 칠천역이었고 기생, 즉 황진이 같은 여류 작가나 예술가도 칠천역이었고 수혜가, 자수가도 칠천역이었습니다. 무당도 칠천역이었고 포졸, 즉 국가의 보안을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칠천역에 해당됐습니다. 그중 최하위의 천인이 바로 백정입니다. 백정은 그 당시 사람이 아닌 시대였던 것입니다. 계급이란 제도에 묶여 살던 시기 조선에 온 무어 선교사는 500년 동안이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던 백정에게 인권을 되찾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특권과 횡포를 일삼던 양반들과 최하위 천인인 백정들이 함께 하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감당하는 예배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캔디리 무어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양화진에 묻혀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베델, 헐버트, 벙커, 베어드, 홀 선교사 등 이들은 미지의 땅 조선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미지의 땅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던 그분들의 예배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독일 청년이 있었습니다. 의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타고난 영민함 때문에 엘리트 코스를 거쳐서 24살에 대학의 강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로서 교수로서 보장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국이 반인륜적인 정치 사상으로 다른 민족을 탄압하는 현실을 보고 그는 정권을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저항운동으로 인해서 그 젊은 학자는 정부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미국으로의 망명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독일을 떠나서 뉴욕에 도착한 지 불과 2주 후에 이 청년은 자신의 후원자이자 스승이었던 라이놀드 니보에게 다음과 같은 짧은 편지를 한 장 남겨둔 채 조국 독일로 되돌아갔습니다.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남긴 쪽지의 글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온갖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저항운동을 펼치다가 결국 정부의 순회인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1944년에 수감되어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기 불과 한 달 전 36살의 나이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종교를 불문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삶의 순고한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드려야 할 예배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므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계속 살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장엄한 의식을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교회 정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일상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교회 오시면서 나는 오늘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생각하며 모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부터는 나는 오늘 회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업무를 통해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 만연된 탈세와 부정부패로 물든 이 사회를 더욱 맑게 그리고 더욱 밝아지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학교로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권을 다시 세우고 또한 사제지간 깨어진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다시 바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마트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 가족만을 위한 구매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할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운전하면서 예배한다라고 고백하는 분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도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질서 있고 양보가 있는 훈훈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봉사의 자리로 예배하러 간다라고 고백하는 분의 삶을 통해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 생의 순간순간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의 중심이 되시고 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계신 교우님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혼자 사는 노파가 한낮에 마당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다시 그 길을 가게 되었는데 청년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는 할머니를 보게 됩니다. 청년은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을 잃어버렸다고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청년은 급값 바늘 하나 찾으려고 몇 시간씩이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할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찾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바늘을 찾아보려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디쯤에서 잃어버리셨어요? 라고 그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기를 응, 방에서 잃어버렸어. 방은 어둡고 밖은 환하니까 환한 데서 찾으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대답을 들은 청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할머니, 방 안에서 잃어버렸으면 그곳에서 찾아야지 왜 마당에서 찾아요? 라고 반문을 하자 할머니는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자네들은 왜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밖에 나와서 찾으려고 하나?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양화진 언덕에 100주년 기념교회의 교우님들은 예배의 생활화 그리고 생활의 예배화를 훈련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밖에서 여전히 찾고 계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훈련되어진 모습을 기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헌신된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의 발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셨던 현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손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예배하셨던 외롭고 고달픈 이웃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을 감싸 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이웃을 향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예배는 소리 없이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 깨어진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물질 우상주의에 빠진 이 사회와 이 민족을 바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소리 없이 세상 속으로 스며든 산 제물된 우리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괴물 같은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회복시켜가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저희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찢기고 불살라지고 곱게 갈리올 때는 괴롭고 고달프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한 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과 다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자로 서 있지만 우리 속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 드림으로 주님께서 믿으시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발과 손과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환히 밝히는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